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쾌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수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내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고난, 또 대속적인 죽임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을 잘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의 인내하심에 대하여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려는 것은 예수님의 인내하심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내하지 못하셨더라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놀랍게도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게 잘 인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7절을 살펴볼 터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선지자는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도살하는 그런 곳입니다. 가축을 도살하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께서 인내하면서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준 것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린 양과 같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서 있는 양과 같아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모든 고난의 상황을 잘 침묵하시면서 인내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으셔서 그저 참고 계신 그런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원하시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 군대를 즉시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악인들의 그 행태를 참지 못하고 이제 화를 내시면서 천사를 동원해버리면은 다 몰살하죠. 그러면은 더 이상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만약 천사를 동원한다면은 구약 성경에서 말한 구속사역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악인들을 그 시면에 빠뜨리실 수도 있고요. 또 하늘에서 번개가 치게 해서 즉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저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침묵하셨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고난받고 대속적 죽음을 죽게 될 때에 그가 이제 참으셨기 때문에 그 구속사역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참지 않았더라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와서 기이하게도 이렇게 참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7절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면은요 그것을 이제 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사실을 꾸며서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그런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는 그런 죄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또 그런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거나 또 누명을 쓰거나 그러면은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이신데도 그저 조용하게 침묵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관찰하셨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한번 넣어줘. 그 다음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드는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7절 이 짧은 구절에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침묵하셨다는 그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이한 그리스도의 침묵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복음서에 가면은 빌라도가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히 놀라요. 예수님의 비상하고도 기이한 그 인내하심을 빌라도가 목격을 하고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지요.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합력한 사람들은 수많은 없는 사실을 꾸며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항변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또 막고소를 하지요. 막고소. 많은 고소가 오면은 많은 막고소를 해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입을 열지 않으셨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너무 놀랍죠. 이미 오늘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가로되 빌라도 총독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기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총독이 심히 기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눈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기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듣고만 계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참지 않으시면은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내하시는 것도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께 깊이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그런 인내가 우리의 구원이 되셨기에 거기에 깊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인내를 우리 성도들도 배워야 된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요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인내의 본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 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사야서 53장 7절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의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요 기록을 할 때에 이사야 5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성도들도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8절로 넘어가 보시면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8절에 가보면은요, 그렇게 인내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8절은. 인내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께서도 막고소를 하시고 항변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백방 뛰시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가지고 거기서 석방되어져 나오실 수 있었더라면 죽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법하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고소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긴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죽음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7절과 그렇게 연관이 됩니다. 7절에서는 전적으로 침묵하시고 침묵하였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형집행을 이제 받게 되는. 그래서 이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곤욕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당하고 구금당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끌려갔으니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끊어졌으니라고 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여기 곤욕과 신문은 이제 불법한 체포와 불법한 재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랬죠. 끌려갔으니 그 다음에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끌려갔으니 하고 끊어짐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 헹스텐베르그가 요 구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끌려갔으니는 그리스도가 산자의 세계에서 끌려 나갔다는 뜻이다. 여기 나타나는 병행법으로 볼 때 해석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격렬한 죽음을 암시하게 되는데 그 점은 구절에서도 잘 드러난다. 거기서는 불경건한 악인들이 그를 살해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죽은 상태에 있는 그를 더욱 모욕하려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구절의 표현도 그 사실을 나타내 준다. 여기서 끌려갔으니라는 동사 자체는 그저 자연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으니라는 병행구와 연관지어 볼 때에 여기서는 그 동사가 격렬한 강제적인 죽음을 뜻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끌려갔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것은 그 다음에 끊어짐과 이렇게 병행을 이루어가지고 결국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격렬한 강제적인 죽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법하게 체포당하셨고요. 불법하게 구금당하셨고 불법한 재판에 넘겨졌고 불법한 이제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가보면은 여러 구절이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외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그 형으로 사형을 받도록 이렇게 넘겨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부당한 재판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니까 빌라도 자신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많은 고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소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죄를 정해서 이제 형을 내릴 텐데 많은 고소가 왔지만은 그게 다 이제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게 예수님의 그 무고함을 무죄함을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석방해가지고 석방한다면은 그 유대 땅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그 사람들이 이제 밀란을 일으키겠죠. 밀란을. 그러니까 유대 땅이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요. 각국에 이제 총독을 보내가지고 식민 정치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는 이제 빌라도가 총독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 밀란이 일어나면 즉시 그 보고가 로마 황제 귀에 들리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일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 상관없이 시끄러우면은요 즉시 해임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게 아무 죄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놓아줬다가는 밀란이라면 자기가 이제 해임될 거니까 이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는 그래서 이게 불법한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슨 항변하고 뭐 했더라면은 뭔가 좀 다른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저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또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신 결과로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갔으니 또 끊어짐,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속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리적 속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사형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8절에 보면은요,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리적 속죄 개념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생각한 그 세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8절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면서 예언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700년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 세대 중에 이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죽음이 대리적 속죄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저가 무슨 죄가 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저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대리적 속죄의 개념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그렇게 8절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적인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침묵하시면서 대리적인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해되시죠?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리 생각했다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아, 저것이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구나. 그런 대속적 속죄의 죽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세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 세대도 예수님의 죽음이 대리 속죄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이제 오늘 본문 그 9절로 이제 가보면요. 9절로 가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신비로운 또는 기이한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9절은요, 예수님께서 무죄한 것이, 그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것이 기이한 방식으로 이제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여기 9절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입에 괴사가 없었다. 이게 의인이라는 거죠. 무죄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라는 것은 참 이게 부당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에 강포를 행치 않고 입에 괴사가 없는 이런 의로운 분은 죽어서도 그 무덤이 의인들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의로운 분이시니까 의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부당하게도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원수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로마 군병들이나 빌라도나 가룟 유다나 다 마찬가지죠. 원수들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십자가 사형에 처했죠. 그렇게 이제 십자가 사형에 처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디다 위치를 했냐면은 두 악인들 중간에 위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급이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님 십자가만 이렇게 하나 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좌우편에 악인들, 그 강도들 있잖아요. 딱 같이 놓음으로써 세 사람은 다 동급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극악한 죄를 범한 그런 자라는 것을 이제 만방에 알리고자 그렇게 의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원수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 범죄자들이 있는 그 시체들 가운데 함께 두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 뭐 악인 두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죽으면은 그 강도 둘 시체 그들이 묻는 무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냥 적당하게 갖다 놓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겠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그리스도가 악인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부단히 노력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범죄자들의 시신과는 이제 분리하게 된다. separate, 분리하게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원래 범죄자들의 시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묻힐 계획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의 시체를 묻으려고 계획된 새 무덤에 묻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원래는 그대로 두었다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이제 그 강도들 시신들과 함께 이렇게 두려고 했겠죠. 그럼 뭐 시신 세 개가 있든지 뭐 몇 개가 있든지 거기 그냥 던져가지고 이제 결국은 악인 취급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신비하게도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새로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무덤으로 이제 그 시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들어가신 그것을 이제 예언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이 이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다. 일찍 예수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드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는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범죄자들의 시체들과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이제 부자의 새 무덤으로 이제 안치되었습니까? 그 범죄자들의 시신과 함께 있으면 그 장례식이 어떻겠습니까? 그 장례식이 그건 치욕적인 장례식이겠죠. 그러나 이 부자의 무덤에서의 그 장례식은 참 이 영예스러운 그런 장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인과 함께 죽었지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악인과 함께 죽었죠. 또 죽은 후에도 악인들이 있는 그 시체 속으로 이제 함께 보내질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만방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더람의 그 유명한 책 십자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루시파이드 아주 유명한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 유명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은 그의 모든 날 동안 가난하셨지만 그의 장례는 부자처럼 명예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리스도가 명예스럽게 매장되고 무덤에 안치될 수 있게 하셨다. 그것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무죄가 더 강력하게 증거가 된다.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 시신을 범죄들의 시신과 함께 놓으려고 계획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자들과 동급이다. 그거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악인들의 시체들과 분리되어서요. 아리마드 요셉의 새 무덤에 이제 안치됨으로써 참 명예스러운 장례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주님의 무죄를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제2형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처럼 죽고 매장되도록 의도되었다. 그러나 사람은 계획하나 이에 반하여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실상 그는 비명의 죽음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상으로는 그가 죄인같이 매장될 것 같았으나 사실상 그는 부자를 위해 만든 무덤에 매장되었다. 이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높아지심과 영화는 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서 이 높아지심의 출발점을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부자의 새 무덤에 묻히는 그거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에드워드 제2형이 잘 말을 해 주었고요. F. 필리파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범죄인의 죽음을 당한 모욕에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죽음에 처해진 사람에게 허용된 그리고 그에게 어떤 뛰어난 것이 있었음에 틀림없음을 보여준 명예로운 장례였다. 그것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된 영화의 계시였다. 그래서 필리파이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뛰어난 것이 있었음을 틀림없이 보여준 그 장례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무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자의 시체가 묻히는 곳에 함께 묻히도록 의도되었지만 그러나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로 부자의 시체를 묻으려고 계획된 그런 새 무덤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으로서 결국 우리 주님의 무죄함을 온 만방에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긴다면 분명히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원수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다 맡기고요. 묵묵히 인내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항변할 수도 있었지만은 인내하시고 침묵하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되고 실망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이하고도 놀라운 인내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잘 참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많은 고난과 조롱과 핍박과 억울한 일들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참으신 것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깊이 감사해야 되고 또 영원토록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처럼 모든 일에 참지 못하셨더라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이고 죄인들의 구원도 참으로 요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시고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고 또 침묵하시고 인내하심으로 결국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참으로 그리스도의 기이한 인내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또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